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정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여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하므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떡이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이 이런 말로 시작됩니다. 그 후에 그 후에의 그는 말할 필요도 없이 앞에 있는 사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십보라의 남편의 길을 걸었고 또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자의 길 위에 있었고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의 아버지의 길 속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의 지난 40년의 길은 미디안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길을 걷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너를 바로 왕에게 보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은 모세가 가기를 원했던 길도 아니었고 또 자기가 상상을 해도 그 길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섯 번이나 그것을 변명하며 회피하려고 발부둥을 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마침내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을 하고 나면 제일 먼저 걸리는 사람이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 가족들입니다. 자기 배우자를 될 만한 사람을 데리고 집으로 갈 때 그 배우자감이 부모의 마음에 들 것 같지 않을 때, 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거나 또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할 때 제일 늦게 말씀드리는 사람이 가족들입니다. 그 몇 주 전에 그 거창고등학교의 그 직업 선택의 10계명 듣지 않았습니까? 주일설교 시간에 여덟 번째였나요? 그 부모나 아내,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면 틀림없다, 의심 없이 가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부모나 배우자, 약혼자 등에게 말하는 것이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장인을 찾아가서 저는 이제 떠나야 되겠습니다. 애굽에 있는 형제들을 돌아보고 그들이 살아있는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장인 이드로가 평안히 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히 가라의 뜻은 지지와 격려와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아마 80세의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온몸에서 힘이 불끈 솟는 그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모세에게 또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며 내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모세에게 서광과도 같았습니다. 지난 40년 전의 사건의 쇠사슬에서 풀려나는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마침내 모세는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십보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놓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이 공간 속에 나타난 것이 무지개이고, 시간 속에 나타난 것이 안식일이고, 몸 속에 나타난 것이 할례라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됨의 가장 강력한 표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었지만 그의 자녀들을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일이 우선이었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마 그 일의 중심에는 틀림없이 십보라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원래 유대인이 아니라 이 미디안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가꾸어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 성장과 성숙의 과정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있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의 채널이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먹기 위한 일 자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일은 결코 없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양육을 하는 것이 그 자녀를 어느 정도 자라면 공장에 보내서 돈을 벌어오게 하기 위한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자라면서 심부름도 하고 또 아르바이트도 하고 나중에 돈도 벌어서 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아이가 그만큼 자랐다는 것의 반증이지 그것 자체가 결코 목적이 아닌 것과 동일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가지 못하는데 애를 많이 쓰고 방해를 참 많이 합니다. 세상의 문화 자체가 언제나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애를 써서 하나님의 자녀가 다운 자녀가 되어감에 수고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서 했던 행동을 4장 29절에서 31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냈다는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준 이적, 즉 지팡이를 던져서 그것이 뱀이 되게 하고 그 꼬리를 잡아서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고 자기의 손을 품에 넣어서 나병 환자의 손이 되게 하고 다시 손을 품에 넣어서 꺼냈더니 손이 원래대로 돌아온 그 이적을 행했을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 숙여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그 이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적은 영화의 예고편이고 본 영화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펴주셨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머리 숙이게 했습니다. 그것은 400년 전에 조상 요셉이 죽으면서 남긴 유언이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은 가족들에게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당신들을 섬겼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찾아오셔서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돌보다에 해당하는 파카드라는 단어가 돌보다는 뜻도 있지만 방문하다라는 뜻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기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실 것이지만 마침내 그들을 방문하셔서 그들을 그곳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으로 데려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마침내 모세의 때에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용했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사람과 한 약속도 잘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한 약속은 더 잘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한 약속을 지켜도 아무리 오랫동안 지켜도 80년, 100년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영원토록 지키시고 응답하십니다. 복음성가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오래오래 전에 빈말하듯이 한 내뱉은 하나님께 내뱉은 그 한마디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루어주신 것을 보고 깜짝 놀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문하시고 우리를 살피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난 후에 용기를 내어서 마침내 바로왕을 찾아갔습니다. 당시 애굽의 행정 제도는 중대한 사안일 경우에 왕이 백성들의 공개적인 그 소청을 공개적으로 들어주는 그리고 또 답을 직접 주는 그런 관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해서 그 알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실은 그 바로 왕이 40년 전에 있었던 그 모세의 사건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 그 자신에 대해서는 자세히 몰라도 그 선왕들에게 그 모세의 사건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4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찾아봤더니 두 사건이 그 검색이 되었습니다. 40년 전인 1970년 3월 17일에 26세의 정인숙이라는 여인이 검은색 크로나 승용차 안에서 죽은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해 가을 또다시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11월 13일에 동대문 평화시장에 23살의 한 청년이 내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라며 분신 자살을 했습니다. 그가 바로 전태일입니다. 정인숙, 전태일 이 두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는 몰라도 살아가면서 한두 번씩은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인숙이나 전태일을 아는 것보다 바로왕이 모세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왕에게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 백성을 내어보내라 그리고 그들이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절기를 지키다는 단어는 원래 원을 그리며 돌다는 종교적인 용어입니다. 마치 그 종교 행사를 치르고 나서 사람들이 서로 그 원을 그리며 그 춤을 출 때 그 해당하는 용어입니다.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인 행사를 마치고 나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 성전을 향해 걸어가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옛날에 유래된 그 옛날 불교에서 유래된 그 탑을 돌던 탑돌이가 있지 않았습니까? 또 그 원시 시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모르지만 강강술래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강강술래는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을 치르기 전에 조선에는 배가 12척밖에 없고 일본은 350척이나 되어서 그들을 그 현혹시키기 위해서 안학내들에게 군복을 입히고 산봉우리에서 돌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본 왜군들이 마치 수만 명의 군인들이 그 산봉우리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보내달라는 모세와 아론의 요청에 대한 답변을 2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아론의 요청에 대해 바로가 한 답변을 단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노우였습니다. 바로왕은 여호와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애굽이 다신교 국가일지라도 나는 히브리인들이 섬기던 그 여호와라는 신을 모른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설령 내가 알고 있다고 해도 그 히브리인 노예들이 섬기는 그 신이 무슨 힘이 있겠느냐고 조롱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신을 인정하기 싫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보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보내는 것은 절대 권력을 지닌 자신의 권위에 금이 가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 그 사람 몰라 그렇게 말할 때 그 사람을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는 의미보다는 나는 그 사람과 이제 더 이상 관계하기 싫어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바로왕의 이 거절 답변에 대해서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을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 히브리인이라는 표현은 아브라함에게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그 뜻은 건너편에서 온 사람, 또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지역 사람이 아닌 그런 뜻입니다. 마치 조선에 중국에 있는 우리 민족 사람들을 조선에서 왔다고 해서 조선족이라고 부르고 또 러시아 등지에 있는 사람들을 옛날 고려 땅에서 왔다고 해서 고려인이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주로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민족과 구분할 때에 쓰기도 하지만 무시하거나 아주 낮게 표현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 노예로 있을 때 그 집 전체를 총괄하는 매니저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잘 걸려들지를 않았습니다. 그 마담 보디발은 적극적으로 구애를 했지만 요셉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이 함께 있게, 두 사람만 있게 되었을 때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쳐 요셉은 자신의 겉옷을 버려두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 마담 보디발이 수치심을 느껴서 그 집 사람들과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39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이 마담 보디발은 계속해서 요셉을 히브리 사람, 히브리 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애굽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도 있지만 천박한 저질의 평생 종으로밖에 살 수 없는 그런 비하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말하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은 애굽에서 낮은 위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있고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한 모세와 아론은 자신들이 3일 길쯤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애굽의 종교와 충돌하지 않으려는 의미로 여겨집니다. 애굽인들은 소와 같은 짐승을 우상으로 숭배를 했습니다. 만약 그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했다면 그 소를 섬기는 사람들과 극심한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쯤 나아가면 애굽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고 그곳에서 하루 동안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 날 돌아오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제의에 대한 바로의 답변을 4절과 5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그 주일 저녁에 하는 그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남자는 하늘이다의 그 두 분 토론이라는 코너가 있는데 그 코너에는 그 남자는 하늘이다 라는 의미의 남하당 대표로 남자가 나오고 여자가 당당해야 나라가 산다는 의미로 여당당 대표로 한 여자가 나옵니다. 이 4절과 5절을 그 남하당 대표의 말을 빌어서 표현하면 이런 뜻입니다. 뭐 절기를 지키겠다고 노회들이 둥글게 돌아다니며 춤을 추겠다고 그러면 소는 누가 키워? 과거에는 말이야 노예가 노역을 쉬는 것은 딱 죽기 1분 전에는 하는 거야. 평생 60년 동안 일하다가 죽기 1분 전에 1년당 1초씩 쉬고 죽는 거야. 그것이 노예야. 바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절에 있는 그 노역을 쉬다에서 쉬다가 그 파라인데 그 고삐를 풀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그 고삐를 꿰는 짐승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즉 바로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하는 기계였지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로는 즉각적인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죽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 바로의 말을 우리나라 속담으로 딱 표현하면 호강에 겨워 요강에 똥 싼다입니다. 바로의 말은 곧 법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면담한 그날 바로는 바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전에는 그 벽돌을 만들 때 짚은 제공해 주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제공해 주지 말고 본래의 목표량을 달성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벽돌을 만드는 그 공장들은 그 물이 얻기 쉬운 그 저수지나 운악 근처에 건설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벽돌을 만드는 그 팀들은 나름대로 조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흙을 파다 나르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물을 기르다 날랐을 것이고 어떤 좀 전문적인 기술자들은 벽돌을 만들었을 것이고 또 그 만든 벽돌을 양지 바른 곳에 말리기 위해서 나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벽돌이를 만들어서 말리는데 한쪽을 면을 말리는데 3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뒤집어서 또 3일을 말렸습니다. 그럼 만드는데 하루 정도 하면 벽돌을 만드는데 일주일씩 걸렸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짚을 제공해 주었는데 이제는 짚을 제공해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한 과정이 새로 늘어나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학교에서 그 지리산 MT를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다가 한 여학생이 그 미끄러져서 엉덩이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내려와야 되니까 두 사람이 그 어깨에다가 그 여학생을 메고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여학생만 메고 오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여학생이 들고 있던 배낭을 누군가가 다시 져야 합니다. 또 그 여학생을 메고 오는 두 사람의 배낭도 또 누군가가 들어줘야 합니다. 한 사람이 다치고 나니까 들어줘야 될 게 네 개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이 이 짚을 구해야 한다는 이 과정이 첨가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일들이 참 어렵게 되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거대한 피라미드 하나 만드는데 벽돌이 2,450만 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이 얼마나 무겁게 여겨졌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날 때에 그 광야에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할 때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기억나거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로 살면서도 그 강에 가서 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고 집 앞에 또 집 옆에 파종해서 이런 채소들을 길러서 먹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 집을 주지 않게 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바로왕의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의 애굽의 감독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을 주지 않고 당일의 그 자금량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12절에서 14절 이렇게 전가합니다.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욕을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져서 짚을 구했습니다. 그 흩어지다 푸츠는 산산이 부서지다의 뜻입니다. 마치 유리잔을 대리석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산산조각이 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샅샅이 흩어져서 그 한 줄의 짚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애굽에서는 추수할 때에 그 밑둥까지 다 베지 않고 곡식이 있는 부분만 뱉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들이 들녘에 있는데 그것을 잘라다가 짚을 대용해서 썼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애굽의 감독들은 인장사정을 봐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눌렀고 당일에 맞춰야 할 자금량을 반드시 당일에 마치게 했습니다. 당일에 목표한 자금량을 마치지 못할 것 같았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록원들을 때렸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록원 말이 긴데 그 노동판에서 흔히 하는 말로 십장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리하는 이스라엘 그 백성 그러니까 유대인 십장을 세우고 그들을 독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독촉해서 자금량을 달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 잘하던 짓도 멍석 깔아주면 허지부지하고 못하던 짓도 완장 채워주면 줄 세우고 난리 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그 우리나라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일본 순사도 믿지만 그 밑에 빌붙어서 그 순사 끈앞으라는 조선 사람들이 더 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독들이 그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을 때렸는데 그 때리다가 그 낙하인데 채찍을 내리치다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다른 표현으로는 살해하다의 뜻으로도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심하게 내려쳤겠습니까? 요즘은 학교에서 그 학생들을 체벌을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정말 무지하게 많이 때리고 많이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제 중학교 다닐 때 그 생물 선생이 굉장히 무지막지했는데 그분은 무거운 슬리퍼를 신고 다녔는데 그 슬리퍼를 벗어서 아이들을 머리고 뭐 어깨고 목이고 등이고 때렸습니다. 여름에 하복을 입고 있으면 얼마나 그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그 등을 맞은 친구들이 쉬는 시간에 그 하복을 벗으면 그 덩어리에 그 마르목골 모양의 신발 자국이 그대로 났습니다. 그런 행위는 그 선생이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죽이는 거죠. 그런데 이 감독들은 이 기록원들을 실제로 죽일 정도로 때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맞고 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본전 생각 아닙니까? 그러면 또 그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괴롭혔겠습니까?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벽돌 만드는 것도 서글픈 일인데 자기 동족에게 맞으니까 더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참다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록원들이 바로왕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신문고를 올렸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왕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은 틀림없이 바로왕이 이 감독들이 얼마나 악랄하게 행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고 그 감독들이 왕에게 과잉 충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진실을 알리고 나면 자신들의 하는 일이 감해질 것이라고 여겨서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17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바로왕이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왕이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습니다. 그 애굽의 감독들이 늑대였다면 바로왕은 호랑이였습니다.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으르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두 번씩이나 게으르다, 게으르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두 번씩 표현하는 것은 강조의 뜻입니다. 너희들은 얼마나 게으른 존재들이냐, 너희가 얼마나 게을렀으면 또 얼마나 시간이 많이 남았으면 여호와께 제사를 다 드린다는 말이냐.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많이 듣는 말입니다. 세상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게으르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에 업무도 많고 학교에 과제도 많고 프로젝트와 시험들이 있는데 무슨 예배냐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네들은 밤새도록 술 먹고 그 다음날 그 업무에 집중하지 못해서 그 흐느적거리고 있어도 절대로 자기들은 게으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밤새도록 술 퍼마신 것은 직장 동료의 단합을 위한 것이고 상대방에게 그 술을 접대한 것은 회사에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민감한 것은 단지 교회에 나가고 안 나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과 하나님, 어둠과 빛, 유한과 영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았던 소명을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렇게 피력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신앙생활은 단지 교회에 나온다는 정도가 아니라 눈먼에서 눈뜸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눈먼의 상태에 있고 어둠 속에 있으며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가만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주님마저도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긁어서 부스럼을 만든 정도가 아니라 불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옆에서 부채질한 꼴이 되었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아론이 이 기록원들이 나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을 보아서 이 모세와 아론도 이들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나오기를 바랐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들은 바로와 그 애굽 사람들의 눈에 미운 것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성경에 미운 것 위에 1이라고 숫자가 되어 있고 아래 보면 나쁜 냄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미운 것이 되다는 눈에 악취를 풍기다의 뜻입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의 극치의 푸념을 했습니다. 왜 괜히 와서 우리가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에게 눈에 가시가 되게 만들어서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이제는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당신들이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잘못 받아온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처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바로에게 왔고 바로에게 그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설상가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만 보면 하나님의 뜻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발버둥을 쳤는데 모든 것이 암울해 보이는 것입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나만 바보 취급받는 느낌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왕에게 가서 말하길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언제나 내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노예였다 할지라도 그들이 400년 동안이나 애굽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바로왕이 생각하기에 그 정도 그렇게 오래 살았으면 내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로왕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일하는 도구였고 변방의 사람들이었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백성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 이전에 주님의 교회를 8년 반 사역하고 그리고 제네바 한인교회 가서 6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그 주님의 교회를 마칠 즈음에 그 제네바에 계시던 이재철 목사님과 그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제가 제네바에 와서 사역해 주기를 그 요청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것을 쉽게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이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알고 이재철 목사님을 아는 분들이 대부분 말렸습니다. 가서 사역하면 피곤하기만 할 거라고 힘들 거라고 비교당할 거라고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제 기본적인 어떤 신념은 있습니다. 소신은 있습니다. 목회가 어떤 목사의 능력을 증명하는 현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나아가는 현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더 확실한 그 증거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꽤 오랫동안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줄은 알겠는데 제가 그곳에 가서 잘 사역할 수 있도록 제게 확신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께서 예 그 새벽 기도 마치고 나서 기도할 때에 제게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는 바나바와 함께 떠났고 2차 전도 여행 때 가기 전에 그 마가의 일로 그 바나바와 대판 싸우고 그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1차 전도 여행 지역을 다시 한번 더 돌고 사도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위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첫 성인 빌립보로 가서 거기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고 빌립보 감옥에서 맞고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곳은 다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지였던 빌립보는 유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돌 주님의 교회는 아시아에 있고 제네바는 유럽에 있으니까 그렇게 부르신다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는 바나바와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교회를 치면 담임 목사고 사도 바울은 부목사였습니다. 제가 주님의 교회 때 부목사였고 거기는 담임으로 가게 되니까 그것도 또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그 빌립보가 그 지역 그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제네바는 종교개혁의 1번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규제철 목사님은 제네바에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고 계셨고 저는 교회에서 그 주중에 낮에 그 신자들과 사도행전을 성경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딱 한 줄로 정리가 되고 나니까 제가 하나님 알겠습니다. 혹시 가서 제가 어렵더라도 제가 잘못 왔다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빌립보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절대로 힘들어도 잘못 왔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기도 드리고 예, 6년의 사역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양이 지도자가 되어 사자의 무리를 이끄는 것보다 사자가 지도자가 되어 양의 무리를 이끄는 것이 훨씬 더 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도자가 누구냐가 참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바로에게는 병거가 있고 오늘날 말씀드리면 탱크가 있고 수많은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개의 노예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애굽을 이끄는 사람은 연약한 인간 바로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약하고 모자라고 보잘것없어도 그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초라하게 여겨질지라도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힘들고 지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내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 찬양의 원 제목이 너는 내 아들이라입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일어날 힘조차 없다고 여겨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나의 나답지 못함에 실망을 넘어서 절망스러울 때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너는 내 아들, 내 딸이야.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용기가 되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실패처럼 보이는 것은 절대로 실패가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승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주님께 고정되는 한 우리는 결코 실패할 수 없고 좌절할 수 없고 그 영원한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승리를 향해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왕에게 나아갔음에도 그 결과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많은 노역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것이 표면적으로는 실패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실패나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서막인 것을 일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건너와서 도와달라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확신하고 빌립보로 갔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고 오직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고서도 빌립보 감옥에 갇혀 많이 맞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만 하면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사람들로부터도 박수를 받을 것이라는 오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도 모든 것이 잘 풀리지 않는 것처럼 것 같을 때에 원망하기보다 모세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다시 무릎을 꿇게 하시고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을 올렸던 바울과 실라를 본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는 한 영원한 승리가 있음을 소망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끌어올려 주시며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이 우리의 자랑이고 이 땅을 바르게 살아가는 배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